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을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함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느니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하시니라. 1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일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나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아담과 하와의 인생 수백 살을 살았었고 그 당시에는 수많은 인생들,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이야기들은 특별한 어떤 그 특별한 사건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꼭 필요한 그 뜻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 인생에 수많은 그 인생의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일들 그리고 이제 범죄했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 창세기 4장에 와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또 이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또 일들 다시 말하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일이 있었을 거고 뭐 기쁜 일, 슬픈 일, 희노애락의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나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가? 가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나는가? 자,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면서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하나님은 무시하고 이 부분을 이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했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물을 들고 나가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분한 마음을 가졌다가 그걸 아벨을 쳐죽임으로 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담이 저지른 죄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큰 죄냐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을 또 죽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때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시키고 막 난리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30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다른 나라들은 갈수록 자꾸 심해지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많았는데 점점 줄어들더니만 이제는 30위 밖으로 밀려났고, 다른 나라들을 지금 안전하다고 했던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보다 더 확진자가 많아지고 사망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연해서 이제 한국 사람에 대한 혐오감은 벗어났고 중국에 대해서는 혐오감 정도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고, 이 중국 때문이다. 그 다음 또 미국에서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중국 편 들어주고 이걸 빨리 발표하지 않아가지고 대응이 늦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WHO 책임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지원금을 중단하겠다. 그 책임 소재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 중국에서 빨리 이걸 대응을 하고 알렸더라면 이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이 안 됐을 텐데, 중국은 사스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컸기 때문에 이거 사스 아니라면서 일반 폐렴이라면서 그걸 감추었죠, 보면. 그런 사실은 사스보다 더 감염되는, 그게 더 무서운 그런 바이러스인데 대응이 늦어지는 바람에 전 세계 확산이 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막 그런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이게 아담의 죄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사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는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들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여 숨으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자기들이 나름 가렸다고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까 가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망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죽음을 보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의 사함이 이들이 죄에서 벗어나는데 정확한 그 절차가 있는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을 한 생명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가죽. 자, 그 가죽옷으로 이들의 허물이 가려지고 이들의 죄가 가려지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어라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야, 니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100%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허물이 가려지고 죄가 가려지는 죄의 사함의 길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4장의 사건인데 이 역시 이제 실질적으로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죄한 부분에 처음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서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인간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죠.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죄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을 때 왜 아벨을 쳐 죽였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크게 나누면 이제 두 종류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죄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제 이런 죄는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다음 거짓말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이 죄는 인간에게 짓는 죄. 이렇게 이제 죄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아나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짓는 죄는 양심의 가책이 오죠. 아벨처럼 가인처럼 아벨을 쳐 죽였다든지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실제 그래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이 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고 하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한 가책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사람들은 죄 용서를 빕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 기도한다고 하면서 뭘 기도하냐면 자기 마음에 가책되는 죄를 기도해요. 그건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참 누구를 미워했는데 내가 그 부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내 마음에 막 음란한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또 누구 다투었는데 또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 그 감각은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개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죄든 그 죄를 가인이 이제 두 가지 죄를 다 지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면서 가인에게 만나는 누구의 죽임을 면할 수 있는 그 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죄사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아담의 죄든 가인의 죄든 그 죄를 사함받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 하나님은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크게 다루면서 이제 심판이 임할 거다. 심판이 임할 때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 정확하게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라야만이 구원을 받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무엇이 죄인지, 또 그 죄를 지은 가인이 어떻게 죄삼을 받는지, 그리고 죄삼을 받지 않고 심판이 올 때에 누가 심판을 받는지, 오직 의인만, 노아는 의인이요 했는데 이 의인만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한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굉장히 놀랍고 성경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에서 무엇이 죄냐? 자,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했지만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죄냐? 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얻었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네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했기 때문에 가인은 분명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농부가 얼만큼 수고하느냐 따라서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 주변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배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밭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하우스 재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쭉 이 동네를 둘러보면은, 우리 동네도 이제 배밭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앞에도 배밭, 뒤에도 배밭, 옆에도 배밭, 온통 이제 배밭 속에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배꼽힌 전경을 못 보시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전경이 좋은 데가 어디냐면 옥상에 올라가서 바라봐야 돼요.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그 이제 꽃이 필 때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어 있고 막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있고 쫙 보면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싶을 정도로, 물론 먹고 사느라고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광경도 안 보이겠지만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배농사를 짓는데, 우리 요 뒤에 배농사를 조금 배농사를 언덕에 조금 배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늘 앞에는 우리 뭐 거실 앞에 제서재 앞에 늘 보이니까 이 앞에 또 배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배밭의 수확량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이 뒤에 배농사를 짓는 이 이제 배밭이 작기 때문에 이걸 전문으로 이것만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배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말 되면 와서 막 부지런히 뭘 하는데, 그것하고 전문적으로 밭에만 온통 마음을 쏟아 농사를 짓는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농부가 얼마나 그 땅에 마음을 쏟고 땀을 흘려주느냐에 따라서 거둬지는 게 다른 거예요. 재밌는 것이 우리 교회 위에 주차장 땅이 있는데 700평이나 되는 넓은 땅이죠. 한쪽에다가 농사를 지어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 위에 땅은 농사가 잘 안 된대요, 보면은. 제가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럼 이 동네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 다 굶어 죽겠다. 아니, 이 동네 사람들 농사 지어가 먹고 사는 사람들 많은데, 농사가 잘 돼요, 보면은. 이 동네 보면은 농사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땅만 농사가 안 돼요, 보면은. 왠지 압니까? 아무도 그 땅에 땀방울을 흘리지 않아요, 보면은. 와서, 뭐 농사 좀 지으려고 흉내를 좀 내보다가, 그래서 또 물어봐요. 왜 농사를 하냐. 아, 형제님들이 이걸 땅을, 고랑을 파주고 땅을 이걸 엎어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보면은. 또 형제님들 또 슉은 가서 수고해주면은, 자매들이 뭐 관리를 물도 잘 안 주고 해가지고 빚 좀 안 오면 다 말라 죽어버리고, 그 서로 핑계를 대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그 우리가 농사를 잘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교회 야채가 많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 농사를 짓는 게 낫냐, 사먹는 게 낫냐고 물어요. 사먹는 게 낫대요. 그 돈 주고 사먹는 게 낫다 하더라고요. 여기 농사 짓는 사람 다 바보들이에요. 사먹는 게 낫지. 그 뭐 하려고 수고해가지고 농사를 짓겠어요, 보면은. 사먹는 게 더 싸게 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저한테 하는 거죠, 보면은. 어떻게 사먹는 것이 더 싸게 쳐요, 보면은. 농사 지어가지고 먹는 게 싸지. 이래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우리가 해보니까 그 씨앗값도 비싸고 뭐도 하고 뭐도 하니까 사먹는 게 싸던데요, 하는데. 그럼 뭐 하려고 농사를 지어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농사를 지으려면은 이 농사를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농사가 되려면 누가 뭐 어떤 사람이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분이 또 농사를 좋아하는 분이 부지런히 자식 키우듯이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주면 농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죠. 땅에 경작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경작자가 없네. 그걸 업으로 삼아서 놀기 삼아서가 아니라 일 삼아서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고 관리할 사람이 있으면 저 위에 땅에도 우리가 갖가지 채소는 야채는 안 사먹어도 될 정도로 충분히 한쪽 부분만 한 100평만 농사를 지어도 충분히 먹을 만큼의 다양한 야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농사 짓는 걸 아니 그럼 우리 땅이 있는데 노는 땅에 한쪽에 농사를 짓지 왜 안 이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왜 지을 수 없느냐? 사 먹는 게 싸게 친다고 하면서 안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한 번씩 이천에서 하우스 떼기로 차 떼기로 뽑아 가라고 하는 야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컷 수고하는 것보다 어느 날 연락 와가지고 저 하우스에 한동 그 다 뽑아가세요. 뭐 열무 뽑아가세요. 청경채 뽑아가세요. 뭐 뽑아가세요. 부추 뽑아가 하면은 가가 다 싫어오지 못할 만큼 가가지고 뽑아오는데 여기서 땀 흘리고 농사 짓고 있겠어요? 보면 안 하지요. 그래서 제가 저도 농사 지으라고 안 하는데 땅은 거짓말 안 해요. 주변의 땅들 보면 농부가 흔히 땀을 흘리면 흘린 만큼 수고하면 수고하는 만큼 땅이 좋아지고 땅은 정말 아름다운 식물을 내요. 이런 가인이 수고해서 이 소산을 얻었는데 하나님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인이 정성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농사 지어서 좋은 걸 안 드리고 안 좋은 걸 드렸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소산을 얻으려면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기 때문에 가인은 수고했고 땀을 흘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인이 수고했고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안 받았다. 아니 뭐 내가 정성도 안 쓰고 대충해서 하나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인이 분한 마음을 가지고 안색이 변하는 것은 그만큼 정성을 쏟았고 그만큼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받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나름 정성을 쏟아서 마음을 쏟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은 신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든지 정성만 쏟으면 됩니다. 정성을 많이 쏟을수록 효염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굿을 해도 얼마짜리 굿을 하느냐, 왜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굿을 하느냐, 그래서 정성을 많이 쏟을수록 더 많은 효염이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굿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죽은 신이고 가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성을 많이 쏟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름 정성을 쏟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여주는 것은 정성을 쏟았다고 하나님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옛날에 시집 장가를 보내면 어른들은 이제 서로 사돈을 맺는 거죠. 사돈을 맺으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은 울산이고 제 아내는 강릉이니까 집이 처갓집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본가하고 처가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사돈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보면은 다들 뭐 연세도 많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 다니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근데 옛날 두 집안이 사돈을 맺었는데 한 집안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고 한 집안은 산골에 사는 집안 사람들이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예의상이라도 한 번씩 사돈댁을 방문을 하는데 서로 이제 서로 집안을 한 번씩 방문을 하는 게 예의죠. 보면 산골에 사는 사돈 집에서 바닷가에 한번 가야 되고 바닷가에 사는 사돈 또 산골 사돈 댁에 한번 또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물류구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 사는 사람 그 지방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바닷가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살고 산골에 사는 사람은 산골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산나물이나 또 뭐 약초나 뭐 산에서 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거죠. 바닷가에 사는 사돈이 산골을 가면서 산골에 가면 요즘 봄이니까 봄에 막 두릅도 있고 또 산나물도 있고 곰치도 있고 참나물도 있고 그 봄에 신선한 그런 야채들, 신선한 그런 나물들 많이 먹고 원없이 먹고 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돈이 사돈끼리가 서로 어려운 그런 사이이니까 편한 사이가 아니니까 대접을 잘해줘야 된다는 상골 사돈이 아이고 모처럼 사돈댁이 오는데 사돈 어른하고 사돈댁이 오는데 잘 대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늘 먹는 대로 어떻게 대접하나 늘 그냥 나물 반찬에 나물로 뭐 곤드레 비빔밥 그 다음 나물 비빔밥 맨날 나물하고 고추장만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쑥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늘 먹는 대로 대접 좀 잘 대접을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산골에서는 귀한 게 뭐냐면 생선이 귀하니까 그분들 오시는데 귀한 걸 좀 대접해야 된다 해가지고 생선을 구한 거예요. 그래 어렵게 어렵게 비싼 돈 주고 간고등어 간칼치 간해놓은 이제 짜고 짠 막 옛날에는 얼마나 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요즘 드시는 간고등어는 옛날 간고등어가 아니에요. 요즘 간고등어는 간을 살짝 해가지고 대체 옛날에는 얼마나 짠지 그냥 소금에 아예 절여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간 칼치는 거의 뭐 젓갈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짰단 말이에요. 그래야 상하지 않으니까 짜디짠 그런 생선들로 귀한 손님 오신다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럼 바닷가에서 막 싱싱한 생선을 드시던 분들이 산골에 와가지고 산나물 많이 먹고 갈 거라고 했는데 뭐 두릅은 뭐 눈에 띄지도 않고 뭐 곰치는 곰이 다 먹었는지 보이지도 않고 말라 삐뚤어진 칼치 꼬리 강고등어 막 이것만 잔뜩 내놓는데 아우 바닷가 사람들은 그거 먹지도 않아요. 보면은 싱싱한 생선만 먹던 분들이 주니까 어떻게 또 주는 대로 먹어야죠. 또 옛날 어른들은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고 이거 산에 왔는데 뭐 산나물 좀 안 주냐고 이런 소리 하면 될 텐데 그 소리를 또 못하는 거예요. 주면 주는 대로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접을 잘 한다고 한 게 그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산골에 있는 사람이 바닷가에 또 이제 방문을 사돈 집에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심 바닷가에 가면 싱싱한 생선에다가 그 노릇노릇하게 구운 그런 생선들 그거 먹어볼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또 바닷가의 사돈집에서는 늘 우리가 흔해 빠진 이 생선을 어떻게 대접하겠냐 귀한 걸 대접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닷가의 귀한 게 뭡니까? 산나물인 거예요. 근데 산나물 싱싱한 산나물이 어디 있어요? 말라 비틀어진 산나물 그거 물에 불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또 대접을 한 거예요. 대접 잘 했지요. 보면은 여러분 산 사람을 섬길 때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걸 가지고 섬겨야 잘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편에서 정성을 쏟아서 잘 대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는지 알고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갈 때 내심 걱정했던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비위가 강한 편이고 제 아내는 비위가 약한 편이라서 저는 뭐든지 뭐 음식을 잘 먹는데 제 아내는 자기 그 입에 안 맞으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뭐 조금만 뭐 향신료가 들어간다 뭐 중국에 향 차이가 들어간다 못 먹어요. 보면 인도에 뭐 향신료가 들어간다 못 먹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내심 걱정되는 게 야, 제 아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적응을 잘할까 이게 걱정이었습니다. 막 음식도 못 먹고 막 입에 안 맞아서 뭐 고생할 거 아닌가 하고 갔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음식에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음식이 강원도 음식인 거예요. 왜? 아프리카에 흔한 게 감자, 아프리카에 흔한 게 콩, 녹두. 저는 잡곡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이 손님이 오면은 대접하는 게 이제 콩숲을 우갈리라는 것하고 콩숲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는 콩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또 좀 더 귀한 일, 잔치 때가 되면 녹두숲을 거기다 부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음식에 케일에다가 뭐 감자하고 넣어가지고 뭐 섞어서 뭐 이렇게 먹는다든지. 저하고는 안 맞는데 제 아내는 너무 잘 먹길래 이상하다. 제 아내는 비가 약해가지고 다른 나라 음식을 못 먹는데 아프리카 음식을 잘 먹는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옥수수 요리가 있어요. 뭐 기대리, 뭐 모독구이, 옥수수를 껍질을 벗긴 거 안 벗긴 거 해가 옥수수로 뭐 요리가 먹는데 제 아내가 뭐라 하냐면은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먹었다는 거. 이따가 설탕 뿌려 먹으면 맛있다 하면서 너무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고생을 했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음식이지만은 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잘 먹고 적응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4명이 갔는데 3년 동안 있으면서 말라리아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제 아내밖에 없어요. 제일 많이 걸린 사람 제 아들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다가 뭐 장티푸스에 뭐 하여튼 뭐 5만 병원 이질에 뭐 5만 병원 가자마자 뭐 현지 애들하고 같이 놀면서 물 먹어가지고 이질에 걸리지 않냐 말라리아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나 뭐 이제 제 아내가 제일 잘 견디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제 아내가 그 당시는 체력도 약하고 입도 짧고 적응을 잘하겠나 싶었는데 너무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왜? 그 음식이 강원도 음식하고 비슷해서 너무 적응을 잘하고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한 번씩 아프리카 음식을 해먹을 때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뭐 짜파티도 좋아하고 또 뭐 아프리카 음식들 좋아해서 한 번씩 먹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는 뭐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고 뭘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이 잘못한 게 뭐냐면 가인의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고 그게 죄고 그게 악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 성경 1장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에 이른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가인처럼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수한 예물을 드리고 또 수없이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고 또 또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짓기에 곤비하이니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 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이렇게 죄를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수한 예물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 많이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럼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잘하면 금방 집사되고 금방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서 귀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여 내게 무거운 짐이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 듣지 않겠다. 왜? 죄사함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내 죄를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마음의 죄를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씻음을 받지 아니한 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제사와 같아 이 말이에요. 나름 정성은 쏟고 수고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사야 성경에서, 또한 마태복음 7장에서, 역시나 마태복음 7장에서 오늘 이 시대의 가인의 제사가 어떤 제사냐,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밝혔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말은 너희 죄가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씻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선지자 노릇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다. 권능을 행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의 죄를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게 죄사함을 받아야 간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짝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사야에서, 또 이 신약 성경에 와서.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너희 죄가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또한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를 자세하게 그러면 알려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알려주지 않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눈처럼 이기를 제일 씻어야 된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가인은 그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고 분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또 거짓말했죠. 하나님이 창세기 4장으로 돌아와서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가인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죄를 지어놓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덜쳐내시는데 10절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덜쳐내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는 죄벌이 있는 거예요. 가인은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인이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죄벌을 줬느냐면은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않을 것이니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땅을 보면 아, 이 땅에는 어떤 농사가 잘 되겠구나. 예를 들면은 강변에 있는 땅들은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아, 이런 땅에는 뭐 땅콩 농사를 지으면 잘 되겠다. 야, 이 땅은 어떤 농사를 땅에 대해서 잘 압니다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 땅을 딱 보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뭐 산삼을 캐는 십만이들 지금도 산에 가서 약초를 귀한 약초를 캐고 산삼을 캐는 이 십만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 넓은 산에 그 조그마한 그 약초 아니면 산 이걸 어떻게 캐냐? 그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 넓은 산에 산삼이 어디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보니까 이 약초를 캐고 또 산삼을 캐고 하는 이 십만이들은 산의 지형을 보면은 어디에 어떤 약초가 있겠다. 예를 산삼을 캔다면은 인삼 농사를 짓는 데를 가보면은 여러분 차양을 쳐가지고 햇볕 쨍쨍 비치게 하는 그늘을 지게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산을 딱 보면은 양지 바른 곳에 햇볕을 많이 보는 거기는 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산삼의 그 인삼 농사를 짓는 데를 보면은 그 차양을 치는데도 각도가 있어요. 해가 어디서 떠서 어디로 넘어가는데 어느 정도 각도를 해주면은 인삼 농사가 잘 된다는 걸 아는데 그와 같은 식으로 아 여기 이쪽에 계곡이 있고 그늘이 지는데 해가 여기서 떠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반대편 언덕은 지는 해를 바라보니까 아 여기는 삼이 없고 햇볕을 보는데 어느 정도 보느냐. 산이 완만해가 햇볕을 많이 보면 또 거기는 또 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각도와 또 그 다음에 지형을 보고 가서 그 다음에 그 땅에 비옥한지 아닌지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보니까 오랫동안 이 낙엽이 떨어지고 이 퇴비가 쌓여가지고 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땅이 비옥하고 그러면 이제 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형을 보고 찾아서 그 일대만 뒤지는 거예요. 온 산을 뒤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는 사람은 삼이 있는 자리를 알고 가서 캐는 거예요. 요즘은 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삼을 캔 자리에 핸드폰으로 GPS 그 위치 표시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 모삼이 난 이제 큰 삼을 하나 캤으면은 이 삼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가 뿌려지고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가면 또 삼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삼을 캔 자리를 표시를 해놓고 또 이제 그쪽 주변에 가보면은 모삼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삼이 반드시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온 산을 그냥 누비고 다니다가 눈에 띄면 삼을 캐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땅에 비옥한 유물을 딱 보고 아, 이 정도 비옥하면은 삶이 잘할 수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땅을 알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 했을 때 가인이 그 말씀 앞에서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가인이. 왜? 가인이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그는 땅이 주는 효력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을 때 딱 보면 아, 이 땅은 효력이 좋은 땅이다. 이 땅은 농사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대번에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땅이 네게 효력을 주지 않는다.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는 거. 왜?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로 하니까. 가인이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농사 짓는 거였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에게 땅의 효력을 제했느냐? 가인은 지금까지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소산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소산을 얻는 이것이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땀을 흘렸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소산을 얻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가인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마음 안 꺾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효력을 안 줄 테니까 너 한번 농사지어 봐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땅의 효력을 제하겠다고 한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효력을 제해버리면 가인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땅은 아무것도 내질 않는 거예요. 효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태초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태초의 땅,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땅이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땅은 에덴 동산에서의 땅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땅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100% 땅의 효력에 의해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수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의 땅은 100% 하나님의 효력에 의해서 식물을 내는 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범죄한 이후의 땅, 범죄하기 이전의 땅은 하나님의 효력에 의해서 식물이 나왔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네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고 합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의 땅은 하나님이 그 준 효력에다가 인간이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농사지어서 소산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 효력에 인간이 수고해야 이제 그 소산을 얻는 거예요. 지금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한 농부가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땅이 효력을 내는데 인간이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그 효력을 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수고해서 소산을 얻었다고 그래 내가 효력을 제할 테니까 너 한번 수고해봐라. 내가 효력을 제할 테니까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소산 얻을 수 있는 거 한번 해봐. 땅은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밭을 갈아도 수고해도 땀을 흘려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재 주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이 수고를 해도 소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식물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질 않는 거예요. 효력을 안 주는 거예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농사가 안 되니까 피하여도 또 다른 땅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아무리 농사 지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농사 짓도록 잘 돼가 거름을 줘가 잘 만들어 놨는데 가인이 가서 그 땅을 돈 주고 샀다고 합시다. 비싸게 이쪽에 농사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농사 잘 되는 땅이었으니까. 가인이 가서 농사를 지으면 땅이 효력을 안 주는 거예요. 가인이 짓던 땅에 농사가 안 된대. 다른 사람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가인이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네이다. 야, 내가 땅에 농사 지어 먹고 사는 사람인데 땅이 효력을 안 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네게 효력을 주지 않겠다. 땅이 다시는 네게 효력을 내지 않겠다. 그때 가인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소산을 얻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효력을 줬기 때문에 내가 소산을 얻은 건데 난 내가 수고해서 소산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가인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야, 지금까지 내가 너무 어리석고 교만하게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소산을 얻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효력을 주지 않으면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그때 이제 가인이 처음으로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재벌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마음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저주구나.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망할 인생인데 내가 나를 믿고 살아왔구나.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고 난 농사 짓는 건 다른 건 몰라도 농사 짓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정말 미련한 자구나. 어리석은 자구나.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의 마음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마음에 죄가 깨달아지니까 내 마음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가인이 자기가 무너져서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믿고 살아온 그 삶이 결국이 사망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가인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데 16절, 15절,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하시니라 했습니다. 가인은 내 재벌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가인의 마음에 사망이 왔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려 가인에게 표를 주사 죽임을 면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가인처럼 죄에서 벗어나고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준 것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인과 똑같이 죽임을 면할 수 있고 이 표를 준 것이 있는데 이 표가 뭐냐? 로마서 4장에 그 표가 나옵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가인의 마음에 사망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신 것인데 그걸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 여기지 않으면 빚으로 여기거니와, 여러분 가인은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농사 지어서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였는데, 그러니까 그에게 저주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가인이 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재벌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시는 거예요. 가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한 것 없습니다. 단지 자기 죄를 인정한 것, 죄를 깨닫고 자기에게 사망이라는 사실만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이시는,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인이 어떤 수고를 한 것보다도, 어떤 수고, 어떤 땀을 흘려서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 소산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보다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물을 드리고 아벨을 쳐 죽여서 경건치 않은 자인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잘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도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근데 다윗의 마음에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준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은 다윗의 마음에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4장 5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기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경건치 아니한 자지만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왜 의롭다고 하시느냐, 그 비밀은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적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만 그렇지 않다고 하고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했기 때문에 영원히 의롭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번 의인이 되면 영원히 영원한 의인이지 의인 됐다가 죄인 됐다가 의인 됐다 죄인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증거하느냐?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도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가졌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준 것처럼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했을 때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면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줬는데 다윗의 마음에도 역시 그 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지만은 만나는 누구에게도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에 이 약속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나는 누구에게 죽임을 면할 수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건 증표가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이 약속의 증표가 없는 사람은 죄 지으면 또 죄인 되지만 이 마음에 이 약속의 증표가 있는 사람은 죽임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내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고 해서 자 여러분 일반 교회 목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냐? 사도 바울도 죄인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전에 내가 죄사함을 받기 전에 핍박자고 해방자였고 죄인이었다 이 말이지 지금 죄인이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부터 직분을 받아서 충성된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핍박자고 회방자고 포행자였다는 거예요. 14절 이제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전에 회방자요 핍박자고 포행자였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주의 일꾼이 된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악한 자고 제일 큰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건 아마 한 중학생쯤만 돼도 이 문장을 이해할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왜? 죄인이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았냐. 아니 이건 초등학생들도 똑똑하면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지금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인지 전에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히 참으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지금은 내가 복음의 귀한 일꾼이 되었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인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계속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근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건 주님이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에게 본이 되게 했다. 그러면 지금 막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사도 바울도 저렇게 핍박하고 대적하 사도 바울은 저 사람보다 더 했는데 구원을 받아서 일꾼 된 거 보니까 아, 저 사람도 하나님 일하시면 구원받고 일꾼이 될 수 있겠다는 본을 보인다는 그 이야기지.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란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분명하게 그가 약속의 증표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서 그 증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죄의 삭신 사망을 치르고 한 생명이 죽음으로 말며 그들의 허물을 온전히 가려주는 걸 보여줬고 이 가인이 죄벌이 좋아여 견딜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만나는 누구에게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시면서 확실한 구원의 증표를 주신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도 간음을 했고 살인을 저질렀지만은 다윗의 마음에도 그 불법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리우신 만큼 복이 있다면서 다윗의 마음에도 확실한 그 약속의 증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다윗을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확실하게 죄를 사함받은 증표가 있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 약속의 증표는 영원하기 때문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는 이 약속의 증표는 사망을 면할 수 있는 표인 거예요. 이 약속이 마음에 있는 사람 결코 다시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 난 이렇게 죄사함 받았다. 난 이렇게 구원 받았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을 복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가는 곳마다 자기 구원 받은 간증을 합니다. 그가 재판을 받을 때도 왕들 앞에 섰을 때도 나는 이렇게 핍박자고 포행자였는데 주님이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내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 사도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바국수 목사님이 따라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하시는 칸타타 할 때도 복음 전하고 CLF 할 때도 복음을 전하고 IYF 할 때도 복음을 전하고 대통령을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기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종의 삶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복되고 영광스러워지려면 여러분이 사업 구상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이템을 잘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길에 우리 교회 우리 박경래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제가 박경래 장로님 보면 뭐 사업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은 아닌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 죄송하지만 근데 사업이 잘 돼요 보면은. 얼마 전에는 대구 코로나 바이러스 막 심하게 일어날 때 대구 지역이 어렵다는데 그 회사에 손소독제를 생산했는데 대구에 그걸 좀 기증을 해야 되겠다. 그게 5톤 트럭으로 한 5톤 차로 한 차였습니까? 예. 여러분 5톤 차에 한 트럭을 대구에 그 손소독제 기증을 탁 하시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어느 정도 잘 되는지 알겠죠? 그 정도 기증해도 될 정도로 회사가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다른 건 몰라도 PL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가보면 장로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복음 전한. 야, 사장쯤 되면 시간 있죠. 여유 있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사장들 어울려가지고 뭐 회사에 뭐 밑에 사람들을 맡겨놓고 회사에 뭐 일 안 보고 이게 대부분인데 가면은 헐 복음 전할 사람들을 마련해놔요. 평소에 뭐 그레처 누구 그 직장에 누구 성경 공부를 하러 갈 때 혼자 갈 수 없어 지역에 이제 안 바쁜 사역자님들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꼬셔요. 가면은 크, 뭐 샴푸도 주고 뭐도 준다고 와보라고 그래 이야기하면 제가 또 크, 그 탈모 방지 샴푸도 있는데 그 참 좋다고 하니까 머리털 빠지는 우리 지역의 사역자님이 있어요. 아 나도 그럼 한번 불러주면 좋겠다면 지금 예약이 많이 돼 있는데 그래서 가보면 우리 사역자들 제가 말씀 전하면은 우리 사역자들 따로 개인 교제하거든. 그만큼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제할 사람들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려면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전도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전도서 2장 말씀 찾아보십시오.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에 누가 나보다 성하랴.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심이나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참 재밌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지만은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고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자, 여러분 이 말씀만 잘 깨달으면 여러분 죄인이 실컷 수고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모아가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면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복되는지 여러분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의 흐름을 바꿔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그들을 복을 주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한국이 지금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 2위, 세계 2위 전 세계가 한국 사람 입국 금지를 시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역전돼서 지금은 30위 밖으로 밀려나고 다른 나라들이 확진자가 계속 어떻게 하질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을 본받아야 되는데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본받으려고 해도 따라올 수가 없고 이웃나라 일본 자존심 상해가지고 한국 거 안 배우는데 이제는 일본 신문에서 때리는 거예요. 왜 한국을 안 배우느냐. 아베 마스크 해가지고 마스크 두 개 입에도 붙이고 얼굴에도 붙여가지고 완전히 아베 비웃는 그런 사진이 올라오고 지금 일본 내에서도 불만이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아, 내 인생이 복되게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구나.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에 한국에 필리핀 교사들이 늘 4월 달에 마인드 교육 연수를 받으러 왔는데 이번에는 못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줌으로라도 지금까지 한국을 왔다 간 교사들 모임이 있는데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옆에서 박옥수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에게 마인드 교육 해줄 수 있죠. 왜? 한국 와서 다 배우고 간 거 아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교육의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으니까 이들이 안 배운 것도 한 파트 전해주면 좋아라고 하겠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복되게 하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코트디바르에 지난해 갔을 때 선교사님이 정부의 일정을 잡은 데다가 또 일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마인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고 교인들을 다 모았더라고. 굉장히 엘리트 집단인데 그 나라에서 큰 교단이고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 성공한 목사님이죠. 그 교회 교인들도 굉장한 수준의 엘리트들인데 마인드 교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인드 교육 들어오라고 다 모한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여기 와서 집회한 적 있냐 복음 전한 적 있냐. 아니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자리 얻기 굉장히 어려운데 처음으로 자리를 내주는 거라고. 그럼 제 마인드 교육 안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다고. 아, 목사님 여기 마인드 교육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자리를 준 건데요. 이 목사님 마인드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행사하면 마인드 교육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거 너무 좋다고 마인드 교육 우리 교인들 모을 테니까 리더들 모을 테니까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마인드 교육을 하면 복음 안 전하고 마인드 교육하면 저주받습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마인드 교육 다 뒤로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다 전하고 마치고 목양실에 가서 목사님 다시 만나니까 마인드 교육할 줄 알았는데 복음 전하시네요. 마인드 교육은 이 목사님도 잘하니까 다음에 또 들으시면 됩니다 하면서 복음이 제일 우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제일 기뻐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죄인들이 수고해서 모은 걸 갖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주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뭘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아니,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다 수고해가 모아놓은 걸 나한테 부어준다고 하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증표가 있어서 가인에게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준 것처럼 이 마음의 약속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는 이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 어느 때 죽임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 하나님은 죄인이 수고해서 모은 것을 다 여러분에게 부어주도록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약속의 증표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면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가인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가 억울해하고 분해해 있을 때 그가 죄를 깨달으면서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마음에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효력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인생이 자기를 믿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자기를 믿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불행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내려놔지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면서 만나는 누구에게든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다윗에게도 그 표를 주셨습니다. 그 불법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리우시는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그 약속의 증표를 가졌고, 사도 바울도 저희 죄와 저희 불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이 증표를 로마서에서 히브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 약속의 증표가 있어서 죽임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는데, 이 약속의 증표를 가지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죄인들이 수고해서 모은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다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